창세기 말씀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이제 내용을 끝낸다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야곱 얘기를 한 시간 만에 끝내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지만 또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걸 빠뜨리기가 좀 곤란하겠다. 그래서 한 시간 요셉 이야기를 한 시간 더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어떻 보면 창세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제가 굳이 요셉을 빼버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는 이야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보면 창세기에 몇 사람이 나오느냐 중요한 인물요? 네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럼 이때는 요셉을 한 사람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안 치면 이상하죠. 창세기에 위대한 인물들 중에 요셉을 안 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거 빼고 지나가려고 했을까요?
야곱 이야기 속에 안
좋죠? 야곱 이야기 속에 요셉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어떻게 해서 그렇죠?
그 요셉의 그 과정 자체가 야곱의 생애에 야곱이 진정으로 한 돌아오는 그 과정에 요셉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포함된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그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세요. 37장 2절.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 약전이라는 게 막 야곱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러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요셉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에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서 요셉과 그 형제들에 관한 얘기가 쭉 가다가 저 뒤편에 가보면 다시 야곱이 아니 창세기 다 뒤편에 가면 야곱이 다시 등장해서 그 바로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후손들 자기 아들들에 대한 장례사를 쭉 말하고 유언하고 죽는 걸로 이 창세기가 매듭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그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을 별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뭐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누구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까지밖에 없죠.
너무 길어서요.
너무 길어서요? 요셉의 하나님까지 붙이려고 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는 하셨는데 요셉은 안 붙였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생각해서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별도로 잘 빼려고 안 하는 이유죠. 요셉의 이야기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걸로 꾸미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마무리하는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마무리는 창세기 끝장에 말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말이에요. 봐야 돼요? 네? 물론 장사지는 이야기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에 딸랑 붙었는데 가만 보세요. 분량이 참 적어요. 분량이 조금 적고 바로 그 앞에 49장, 50장 쭉 긴 이야기 그건 전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장례사를 말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야곱의 장례를 얼마나 거창하게 쳤는지 그 얘기, 야곱이 지난날 회고하는 이야기들 쭉 해가 다 마무리 짓고 요셉의 이야기는요? 그냥 막 끝다리 끝에 조금 붙여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로 끝난다고 말하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별도로 제가 빼지 아니하고 요셉의 이야기를 해도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과의 관련 속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제가 제목을 붙이면요, 요셉이라고 안 붙이고 야곱 2. 별일 아닌 듯 싶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죠? 그 성경적인 사고, 성경이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그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젖어들고 나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계신다고 보고요. 누가 한 3, 4분 만에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정돈을 한번 딱 해볼랍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 이야기 계속 좀 해봅시다. 요셉 얘기를 아이들에게 한 3, 4분 정도 해가 요약한다면 누가 한번 해보세요. 요셉. 누가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자연스럽게 성경 볼 필요 없고요. 요셉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얘도 춤 들은 거 안 하면 안 되는데. 김인숙 기사님, 저 갔는 김인숙 기사님이 그래놨더라. 우리 아들 다 그때까지 계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 뭐,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여기서 얘기 정리 안 해도 되죠? 바로 넘어갑시다. 아니. 그 요셉의 어떤, 뭐야, 자서전 같은 이야기. 그런데 빼고 그 의미만 생각해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지,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돈을 해봅시다. 그럼 요셉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출세하고 높아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모델이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다른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셉처럼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요셉처럼 위대한 생활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요셉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델이 되느냐고 물으면 좀 이상하지만, 그럼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 고생하기 싫어. 아, 나중에 크게 고생 잠깐 하고, 나중에 뭐야. 얼마나 위대해졌어요. 사람이 위대한 걸 생각해야 되지, 고생 좀 하는 거 생각해.
근데 그냥 있잖아요. 다 그렇겠지만, 그냥 각본대로 움직인 사람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요셉이, 내 의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기 싫다 이거죠.
예, 조금 그런 게 좀 느껴지고요. 하나의 테두리 입성할 때 야곱 속에 요셉을 봤을 때서 그 요셉이 차지하는 그 역할이라는 거고, 야곱의 전생에 요셉이라는 도구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런 역할을 내주는
거죠. 우리가 크게 넓혀보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요셉의 생애를 따로 떼내고 야곱의 생애를 따로 떼내가서 기름을 둘 다 참 대단한 거대한 사람들이긴 틀림없지만요, 어느 인물이 예뻐서 더 큰 업적을 남겼고 후대에 더 큰 영향을 줬겠냐고 묻는다면 요셉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요셉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나 아니면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가령 아이들에게 이제 뭐 말씀을 전가 시간이 돼가지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까? 이런 제목은요? 괜찮은 제목이에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자꾸만 요셉이 내가 막 이렇게 해설하기보다는 저 개배치가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그 상황이 막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뭐 했었겠죠. 그죠? 그런 건 그 좀 그런 점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어, 이상하다. 이렇게 물으면 질문이 그 참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요새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로 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그런 시각에 비춰서 보면, 나쁘게 말하면 출세 지향이고요, 현세 지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길 안내를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셉의 이야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혹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요셉 같은 인물들이 그 후에도 요셉의 본을 봐서 계속 나와야 되죠. 근데 요셉은 요셉으로서 끝이지. 그 후에 또 요셉 끝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한 신앙의 인물이 또 있느냐 말이에요. 요셉은 반복되거나 후세 사람들이 본을 보고 그 길을 가야 할 어떤 그런 표범으로 등장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뭐, 요셉처럼 노력했다가, 요셉 정도는 안 돼도, 뭐, 조금 뭐, 좀, 그럴듯하게 출세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요셉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을 위한, 그 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인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에 주목하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이루어가는 바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바른 관점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은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제목은 저는 자꾸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비슷한 인물 얼마든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요셉의 생애는 정말 극적이죠. 이 반전이,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난 모습이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많이 주고요.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재미있어요. 그 심리까지 읽어가면서 뒷부분을 읽으면 소설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요소를 많이 갖춘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것 확인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요, 요셉이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고 거기서 출세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400여 년 후에 나오게 되리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께 말씀을 이미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그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의 어떤 불행이나 아니면 행운이 앞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의도가 먼저 있었고, 그 의도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요셉의 그런 형편이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다음에 그 악한 형제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그요셉을볼때그러면하나님께서그런계획을이루기위해서요셉으로하여금팔려가게하신건아닙니까뭐이럴수도있거든요그건알수없어요그건알수없고하나님은이런계획을갖고계셨고요셉을팔아먹은것은하나님의계획에따라서형님들이하나님의계획을이루기위해서팔아먹은건아닙니다하나님은이런계획을갖고계셨는데형들은요하나님과아무관계없어요자기들의시기심과악한생각으로팔아먹었을뿐입니다하나님은요그런형들의악한생각과요셉의이불행한처지들을하나님께서그냥이용하실뿐입니다이용하셔서하나님은자기뜻을이루어가시는거죠이게우리는이게어느게먼저입니까하나님께서사람을그렇게딱대역을정해놓고맡기신거아닙니까이생각은성경적이지않습니다형들은형들생각대로했고그랬기때문에나중에야곱이죽을때요이형들의그행위에대해서일일이벌받을거는벌받고징계받아서바르게다합니다요셉이팔려간거는요요셉이팔려간건하나님때문에요요셉때문에요본인탓이에요하나님탓이에요이걸잘못넣으려나요본인탓이네그죠그걸우리는잘못생각을해가지고하나님께서뺏은걸이리하려고요셉을애굽에보내려고하니까그렇게해서보낸거다라고만생각하는것은그게옳은처사가아니라는얘기예요비슷한얘는우리삶속에서많이봅니다요즘은좀안그러겠지만옛날에대학떨어지면요아신학교가라는것이하나님의뜻인가보다그러기위해서나를대학에떨어뜨렸는가보다이생각하는거는장기공부안하고실력모자랐거나아니면무리하게욕심내가원서썼거나해서전혀책임안지려는잘못된태도입니다그래서그내가잘못한걸뭐잘하나님께돌리는그리고나는마치하나님께서그계획딱짜놨는데기계처럼움직이는걸로생각하는하나님은사람을그렇게만들지않았어요성경이말하는그인간관에대해서그근본도이해를해볼필요가있죠그하나님은사람을그로봇처럼로봇나아니면전부계획을딱짜놓고그대로만움직이도록만드시지않았다는것은너무나분명합니다만약에그렇게만들면하나님은괴로워할이유가없어요힘들어할이유가없어요그획대로다타고돌아가는걸요문제는하나님이그런계획대로만든게아니고인간에게자기의지를둬서자기의사에따라서판단하도록그렇게맡겨놨단말이야맡겨놔놓고지켜보고있는데이것들이지난대로돌아새끼거든요그러니까누가괴로운데그렇게나는내가괴롭죠그래서자꾸간여하는겁니다간여하고어려울때그거어떻게해서어떻게나갑니까그래서열심히열심히하나님께서간여하고이래이끌어갔는데그하나님뜻대로잘돼갔느냐말입니다구약성경전체는요하나님의뜻이이땅에서그렇게잘이루어지지않았음을보여줍니다안되니까그다음요
근데안된다는것도알고있었잖아요
그럼요힘들고안될거라는것도알고계시면서결국은자기희생으로돌아가는겁니다결국은독생자를보내서이런방법으로이들을구원하지않으면방법이없을것이다이것이이런그험난한길을하나님께서사람을만들때자유를준다라고말할때그때이미그이런권한을자초한겁니다말하자면하나님께서사람을어떤존재로만드셨느냐를우리가잘기억을하자는겁니다그렇게기억을하면요셉이이렇게달려간것이하나님의각본에따른것이냐아니면요셉이입을잘못놀려서간거냐이러면은요셉이자초한측면이분명히있습니다요셉만책임이있는것도아니고요그아버지책임도있잖아요뭐하나그많은아들딸중에그유독하나를그렇게좋아해가지고아이들한테문제를일으키냔말이에요이것도굳이따지고올라가면요라엘때문이잖아요뭐그래잘생긴여자는되게좋아하고좀유리하다고뭐했다고그래구박을줘가지고여기서부터시작이된거거든요어쨌거나결혼을했으면잘생기나못생겼거나동일하게배우를잘해야되죠그래서죽을고비처했을때못생긴마누라하고종의자식들앞에다두고이쁜나는뒤에다세우고이러니까문제가생기는건데결국은원인이어디에있느냐그러면요야곱도책임이있고요셉자신도책임이있고가장큰책임은그들을팔아먹으려했던나쁜생각을품었던 형들에게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활용하셔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것이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잘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얘기잖아요. 그 오늘 이 요셉의 생 이런 걸 보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뜻만 열심히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뭐 어느 대학 가라고 하시는지,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하는지, 무슨 사업하라 하는지 가르쳐주면 고대로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람직한 생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 갈 건지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야죠. 자기가 못하면 엄마가 결정해줘야지.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암산에 붙여주세요.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책임하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해갈 때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냐 즐거우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지, 자기 할 일 안 하고 전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고 매달리면 그거 답답한 노릇이에요.
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좀 느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확실해요. 다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은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거나 생각이 바뀌는 것 같은 때는 종종 있습니다. 제일 많은 때가요, 죄인이 회개할 때. 죽인다 하다고 회개하면요, 살려줄게. 와, 하나님 마음 잘 바뀝니다. 그게 잘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 그리 알고 계셨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부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그 우리의 가정이나 나의 일이나 내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의 지혜를 달라고는 할망정, 하나님 뭐 해야 성공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장사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를 주도 면밀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고 노력해서 성공시켜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게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딱 해놨으니까 요리해라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쟀던 그 요셉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이게 좀 드러납니다. 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요셉의 생애에서 꿈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은 어떤 면에서 꿈꾸는 사람, 별명이 꿈꾸는다였다, 그죠? 저 형들이 붙인 거니까요. 요셉의 이 꿈하고 우리 꿈하고 어때요? 어제도 누가 꿈, 오늘 새벽에도 누가 꿈 얘기를 하던데. 요셉의 꿈과 우리 꿈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꿈꾸고 잘 맞추는 분 없어요? 귀신 나오는 꿈이 전설의 고향. 꿈꾸고 잘 맞는 꿈요? 없어요? 형 개꿈만 꿔요? 꿈 잘 안 꾸는 게 잘하는 게입니다. 꿈을 많이 꾸려면 첫째, 잠을 많이 잔다. 저녁에 많이 먹고 잔다. 그리고 잠이 깨더라도 벌떡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꿈 많을 거예요. 그 꿈을 가르쳐서 개꿈이에요. 저녁에 속 비우고요, 잠 적어서 원하게 자는 사람은 꿈 별로 관계 없습니다. 여섯의 꿈은요? 이건 확실하게 의미가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이 그 꿈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근데 몰랐으니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속에 이제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희망상 내지는 어떤 그런 욕구가 있었겠죠.
오늘 답변을 참 잘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요셉은 그런 놀라운 꿈을 꾸고 그 꿈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능력이 처음엔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있었으면 또 그 꿈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더라면 그 함부로 얘기했겠어요? 말 안 하지. 그 말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렇게 미움을 받는 것 보면 해석할 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틀림없이 맞단 말이죠. 요셉에게 꿈으로 장례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안 보여주셔요? 요셉 꿈을꾸는요 가서 잠을 많이 잘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내게 뭐라고 하실지 하나 지어갔거나 요셉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제일 큰 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약의 저 선지자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많이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던 저 옛날 우리 선조들은 보세요.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직접적이지
않나요? 아니요. 당장 보세요. 야곱이 저 외삼촌집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놀래가 한다는 소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대요. 그게 하나님 안 들어온 이유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싶으면 이런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신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시고 오늘날에는 뭐 선지자도 없고 꿈도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이 다 두어져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정말 요즘 꿈으로 전혀 안 하십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초창기에 그런 예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요. 아직은 이게 들어가기보다는요. 말씀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요.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대신 주셨다? 틀릴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런 분 같으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교회에 어떻게 하고 성교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이웃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고 다 받아맞는 거 아니에요? 실천만 안 할 뿐이지 답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요셉의 꿈 가는 거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모르면요? 성경이 뭘 하는지 잘 모르면요? 뭐 하나님 뜻하고 불관계에서 사는 것도 뭐. 그래서 요셉의 꿈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꿈이라 하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목 어떤가 보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다. 이런 설교 혹 들어본 적 없어요? 요셉 비전의 사람 이런 건 들은 적 있어요? 그래놓고 얘기 듣고면 요셉의 꿈과 거기서 말하는 비전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기 의지가 전혀 관계없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비전의 사랑, 우리가 비전을 품읍시다. 이 꿈은요. 내가 꾸는 꿈. 내가 만들어가는 꿈이니까. 얘는 결국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뭐,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비전의 사람, 요셉. 이러고, 우리도 비전을 가집시다. 큰 꿈을 가집시다. 이러는 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그런 제목 붙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요? 요셉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재밌는 건요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파악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처음 꿈을 꾸었을 때나 고향에 있을 때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요셉이 다시 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감옥에서 그 다음 꿈이 그 감옥에서 나온 꿈이죠. 그때 꿈 해석할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상황이 결박해졌다.
상황이 결박해지면 해석 능력이 생기나요?
좀 세월이 열린도 좀 짧고. 예.
아, 처음에는 안 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 꿈을 꾸긴 꾸었지만 해석할 능력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해석하는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더라. 이 변화. 또 있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그렇게 처박혀 있던 사람이 총리시켜 나누니까 순식간에 총리를 잘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총리시키면 다 잘 하나요? 기본이 되세요?
맨 처음에 그 구디발 그 그거 했었잖아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옥에 갇혀서 것도
아 형님들한테 관세받아가 관리 가는 주제에 언제 그러면 보디발의 집안을 관리할 능력은 또 언제 생겼노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안 가면 집안이 뭐 인구 사람 몇 명 정도가 아니다. 적어도 국무총리쯤 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경호실장쯤 될 것 같으면 옛날에 종만 해도요 몇 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서 튀어나왔냔 말이야.
그 옛날에 하려면 바로 대책적으로 지휘와 지시를 받은 거예요. 우리
컴퓨터 입력시키듯이. 그래, 요새 하나님 그러면 머리 딱이가 되게 커져 그냥 폭탄 집어 넣어버리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더란 말이야. 아니, 요셉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자기 형님들부터 통솔을 제대로 하지. 그런 이름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게 팔려갈 때는 정말 능력 없어 보였던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력인 인물로 바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어디서 바뀌었는지 몰라요. 그냥 아마 추적을,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거죠.
많은 경험과 뭐 배운 거 있으신지.
무슨 과정이요?
어떤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뭐,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가만히 있었을지는 않을 테고, 또 뭔가 그 배우기도 배우고 경험도 쌓였을 테고, 들은 바도 있을 테고, 그것도 원래 좀 자신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하나 가르쳐 좀 말씀하시는 아버지.
네.
형들은 양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거의 아버지 때문이었죠, 뭐. 설마 공부했을라고.
근데 그것 때문에 공부라는 거, 뭐, 글자 읽고 막 이렇게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경험은 그대로 다 정말.
그거는 감옥에 갔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감옥이 흉악한 잡범들만 모인 감옥 같으면 불가능한데, 그 감옥이 최상도로 정치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왕궁의 예법이나 왕의 그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렇게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 제일 분명하다 싶은 거 하나는요. 요셉이 그런 꿈을 꿨는데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노예로 갑니다. 잡혀가면서 웃고 갔겠지요? 울고 갔겠지요? 형님들에게 팔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형님이 팔아버렸거든요. 그러면 팔려가면서도 이럴 박박 갈았을 가능성도 있고 내 인생이 왜 뭐냐이고 저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를 환경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때문이냐는 거죠. 뭐겠어요?
자기 꿈에
하나님밖에 하나님보다 다른 거 꿈이었을 때입니다. 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통하겠지만은 그가 그렇게 초조하게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문득 생각해보니 붙잡을 수 있는 거는 꿈이었을 것이다. 그 꿈의 의미를 그때쯤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가지만 그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희망을 거기에 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 꿈을 생각하는 동안에 그 꿈의 의미와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죠. 저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니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 고통스러운 그 와중에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던 그 꿈이 결국은 요셉을 살려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넘어가는 거죠. 그걸 왜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도망쳐서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만약에 도망쳐서 돌아올 기회를 노렸다면 가장 유리한 때가 어떤 때였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디바르 집에?
예.
예. 높은 사람 되었을 때?
보디바르의
집사, 그거 꽤 높아요?
그래도, 요즘 친다면은, 그 양치기보다 몇 번 했잖아요.
청와대 집사가 전에 뇌물을 얼마나 먹었죠? 청와대 집사가요. 하던 되니까 애쓸 잘 모르겠다. 집안 사무하는 애 아니에요. 집안에 집안에 자잘한 일 보던 사람을 청와대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름도 모르겠다. 이게 뭐 억대 뇌물을 받았거든요. 받다 되어서 왜 갔다고요? 청와대 집사가 권력자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집사든지 뭐 시가발이든지 관계없이요.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보디발이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요. 애굽에 적어도 2인자 집안에 2인자 집안에 우두머리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다른 가족 도망쳐봐야 가난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에이 차라리 이게 낫겠다 그런 거예요? 보디발의 집사가 되었을 때 그 지위를 이용해서 탈출하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요. 그 유혹에 못 이기는 척하고 쓱 넘어가면 보디발의 아내를 이용해서라도 도망칠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법한데 요셉이 도망칠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도망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충성하거든요. 단순하게 살아남기 위한 충성인 것 같지는 않아요. 마음 바뀌었어요. 마음 바뀌어서 내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려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얘기인가 어디서든지요. 그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변해 있다는 것은 그 꿈과 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나중에 일이 터질 때마다야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 편 기회가 나옵니다. 형님들이 찾아오고 일이 터져가는 걸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 가고 꿈이 성립되어 가는 걸 확인하면서 요셉이 또 그걸 용서해 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요셉에게 있어서 이 꿈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러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유의 꿈은 우리도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이론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어쩐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경우에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이런 체험 이것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뭐 우리 아들 얘기를 하나 하죠. 얘가 중3 때요. 아 그것도 이야기했다. 머리에 진물이 쫄쫄쫄 나는 무슨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머리 자꾸 진물이 나고 마르면 딱지가 않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그래 고들병이랍니다. 우리 사촌 동생 하나가 나이가 한 3살 적은데 얘가 대머리가 되고 어느 날 나타난 거 있죠. 오랜만에 봤는데 거의 대머리 수준이에요. 아니 머리 그 숱다 없겠노 그러니까 약을 많이 발랐더만은 예, 빠져버렸네요. 아니 무슨 병이 있었는데 가니까 이게 진물 나는 이게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치료한다고 약을 많이 썼는데 독해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게 그렇게 낫는 게 아니랍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 우리 엄표가 머리에 그랬거든요. 난 몰라.
안 낫는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늘 이게 추측하고 젖어 있고 그 진물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낫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무좀약하고 같은 계열인데 그걸 머리에 많이 발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하라 그래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약은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겠다가 옛날 엄마가 그거 있었는데 가거든요. 근데 중3 때 얘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마침 학원하고 겹쳐가지고 학원에서 아빠 배치고사 치는데 어떡할까 하는데 여는 배치고사 가고 싶은 눈치예요. 그래서 뭐 나한테 물어봐야 될 소용이 없는데 그럼 뭐 학원 안 가도 괜찮고 학교 그만둬도 괜찮으니까 수련회는 가거라. 이 칸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그냥 가긴 갔어요. 수련회 갔다 오면서 집에 와가지고 옆에 만난 소리가 저것만한테 머리숱 갖다 댔는데, 엄마 내 머리 한번 말아, 이 카라니. 그래서 저것만한테 머리를 만져보니까 여기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 댕기고 가니까. 설교 시간에, 뭐,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머리에 손을 대보니까 말랐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얘 그 이후 괜찮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뭐, 나도 그런가 보다, 이래 여겼죠. 그리고 한 5년쯤 지난 뒤에 내 동생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길래, 그게 예산일이 아니었구나, 난 그때 안 깹니다. 그리고 우리 형부가 농팀이 많이 쳐요, 그게. 객제 나가실 동안에 내가 시켜놓은 걸 잘 안 해요. 주일날 교회 꼬박꼬박 하고 뭐 잘하라고 이게 자꾸 농대를 좀 치곤 하는데 얘가 농대를 치고 뭘 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요 수련회 가가 8시간에 오욱 하고 머리 손댔던 이 기억은요 안 없어집니다. 참 물론 체험입니다. 그런 게 작은 일이지만 요런 것 하나가 나중에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할 때 요게 이게 참 힘을 발휘합니다. 요셉에 있어서는 꿈이요. 그 아이가 모든 자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버리는데, 우리의 어떤 이런 그 체험적인 신앙의 요소는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딱 한번 확신하게 체험하고 나면요. 그게 아무래도 얼마나 힘있게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요셉의 경우에 이 꿈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갔더라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달리 생각 안 하고요. 내가 어떤 형편이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걸 믿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삽니다. 요셉이 참 열심히 산 사람이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요. 어떻게 그 나무 집에 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동으로 들어간 놈이 그 집안을 관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렇게 됐다. 너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접어놓더라도 요셉이 그 안에서 그럴 만큼 열심과 지혜를 다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는데요. 감옥에서도 신임을 얻는다는 거라.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지만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는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하고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도요. 총리가 됐을 때 뒤에 한 일들을 보면 아주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덮어놓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으니까 이러기 전에요. 요셉이 그만큼 노력하고 지혜롭게 열심히 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보다가 더 중요하게 기억할 거 하나는요, 39장,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39장 2절부터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셉이 그 집에서 그렇게, 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었더라. 이러면 참 답변이 쉽습니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주인님이었어요? 또 그
예, 본만 좀 전에 얘기했으니까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뜻입니다. 언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여기는 얘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2절 3절을 읽어보면서 이리 물으면 여기 근거를 해서 답변을 해야 점수가 높아요. 점수 실력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럼 좋은 답은 확실해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한 거는 이때부터 아니겠느냐. 그것도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요 본문을 딱 펴놓고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고 묻는다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 뭐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려면 아예 종이 안 돼야지. 또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어디 가셨다가 동의돼가지고 형편없는 저 밑바닥으로 또 오지니까 그저께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거기서 형통케 해주는 겁니다. 그 형통케 해주고 올라온다 그죠? 어디쯤 올라와요? 좀에 올라왔습니다. 좀에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잘 있게 해주면 될 텐데 여기서 또 한 계단 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또 하셨다고 그럽니다. 어디서요? 21절 보세요. 39장 21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러죠? 그리고 22절 끝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신 때는 두 번입니다. 일단 이 본문에서요. 어느 때요? 종으로 팔렸을 때, 그 다음이요? 옥에 갇혔을 때.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형통케 하신다면요? 팔려가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좀 어디가지 집에서 조금 살만할 때, 거기서 올려버려야 되지, 도로 큰 형편없이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 이건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잖아요, 이거.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힘들어야 돼요.
근데 그 형통이
네.
그 요셉에 나오는 싶었지 않았을까요? 되게 많이
일단 거기 그 상태는 위로가 되고 하죠. 왜 그런가니까 형편이 떨어졌는데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 나와 여기 함께 하시면서 일을 되게 해주시는 건 하니까 기쁘죠.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고는 이렇게 좀 올리는 겁니다. 올리는 것도 완전 회복이 아니고 그냥 조금만 올려요. 기쁨은 당연하죠. 그나마 좀 기뻐가지고 아 진짜 살만한갑다 싶은데 또 팍 들어가버려. 그랬더니 또 나타나셔가지고 형통케 해주셔가지고 물론 또 좀 기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하고는요 개념이 다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만사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담당 큰일 나겠네 그죠. 무슨 의미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다음 단계를 그냥 준비작업이 있잖아요.
아, 이야기를 아니까 그렇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이 여행을 다녔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준비 단계로 이러시는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요새 만큼 됐죠. 요새의 생애에서는 이게 확실합니다. 그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불행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요셉의 경우는 일어납니다. 일어났는데 거기에서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위로하시고 조금 올립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런 거 보고 또 이런 일이 생기네요.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 생애에 내가 이렇게 꽤 충성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그러니까 저런 불행이 내게는 절대 닥치지 않을 것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대가 이런 소리 할란지 모르겠는데요.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전생에 무슨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냐 라고 말할 일들이요. 생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셉의 경우는요. 요셉이 그렇게 좌절할 수 없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요. 좌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일개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또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여기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세우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냥 방법을 한번 보셔요. 내가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이랬으니까 그저 건강하고 만사하는 일마다 척척척 잘되고 그렇게 오래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요구는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를 신뢰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신다는 게 이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요셉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언제 나를 어떻게 하실지 요셉은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버티긴 버티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 되니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을 정도로요 이렇게 세워주는 겁니다. 이게 형통케 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 내가 슈퍼맨이 돼가지고요 만사 오케이 내 안에도 이 저축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임하시는 분은 아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 자꾸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내지는 거예요. 농깨칩니다. 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는 회사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위에 당사가 몇 시까지 무슨 과제 해가 오라고 딱 오다를 내보면요 시간에 철저하게 맞춰서 가져오는 분 대체로 그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못 맞춘답니다. 대체로 늑장 부리고 딱딱한 어디서 이 똥배땅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똥배땅이 좀 있대요. 그래요. 배땅이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욕만 더 얻어먹죠. 그런 배땅이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른대요. 그거는 배땅 아니라고 생각해요. 키를 쓰는 저때는 해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요셉의 경우를 간단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아니면 좌절하고 낙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아무 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이해는 안 되지만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더 이상 좌절해서 넘어질지도 모르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통케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답은 참 많아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는다면요? 뭐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 치고 희망이 전혀 없을 것 같아도요? 그래,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실 것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도 좌절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두 가지라고 치면 하나는 꿈이고요. 하나는 결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함께 하시니 형통케 하신 걸 보여줍니다. 어느 정도로요? 조금? 많이 아니에요. 조금? 힘내라.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예를 그 다윗의 경우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선지자의 저 예고를 들었습니다. 왕이 틀리게 됩니다. 근데 사울에게 쫓겨나니거든요. 자꾸 쫓겨날 때 하나님 많이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세요. 평소실력 예? 잘 안 도와줘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번 도와줍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때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마 쫓겨다닌 지가 십수 년을 넘을 것 같은데요. 죽을 것 같은 그 위험한 속에서 쫓겨다녔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전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그거 알면 대단하죠. 공부 안 하고 안 듣고 그거 알면 성경 대단한 사람이다만 알 수 없어요. 선지자가 딱 한 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압으로 피신해 갔을 때 거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갔지요. 유대 땅은 어딘데요? 사울에게 쫓기는 땅입니다. 여기서 쫓기다 안 돼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제명이 못할지 그래가 모압으로 도망갔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유대 땅으로 가라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 한 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 얘기하면 얘기 틀프로 나올 겁니다만 이거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튼 권투에 비비시다. 니 올라가서 사와라. 내가 심판 보고 니 꼭 이기게 해줄게. 이래가 붙었거든요. 이게 막 팔에 구해가 돼도 너가 지키 커지기만 하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마지막 라운드 되기 전에 링 내려가 버린 겁니다. 어느 마귀가 내려갔더니 그 심판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 올라갔나? 요거거든요. 올라가가 부담해요. 또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신 것은 물론 뒤에서 안 보이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은 확실합니다만은 그래도 선지자가 나타나서 끼끗 한마디 했는 게 뭔지 압니까? 견디다 견디다 못해가 모압으로 그러니까 국경 넘어 도망갔는데 다시 들어가거라 그 얘기밖에 안 했다니까요. 하는 여기서 합심이에요. 왜 그렇게 합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압에 피난을 가지고 거기서 계속 머물렀다면요 다윗이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기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유대에서 버텨라. 그래가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리 가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위험하더라도 여기서 뛰어다녀라는 얘기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벌써 못 도와주나. 사울을 빨리 죽게 하든지. 그거 하면 됐겠네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그거 싫어요. 왕 시켜주는 거는 좋은데, 예? 깝히다는 거 그건 싫어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느냐. 그가 꿈을 해몽하고 총리가 된 거, 그거는 탐이 나는데요. 종살이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거는 싫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 얘기는 위로하고 힘을 잃지 않게 하시면서 좌절하지 않도록 그를 세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요. 그렇게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당장 그 총리에 올려놔놓으면 일을 당장 못 해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복권에 비유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럼 몰라. 뭐랬어. 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 복권 뭐죠? 로또가 로또 그거 돼가지고 한 50억 뚝 떨어지면요? 그렇죠? 실제만 50억 되면요 그 양서방 학교 그만둡시다.
그런데요?
공부 아니야. 학교
그만둬.
학교 그만둔대요? 그 어떻게 우승이 먼저 되나 했더라. 부인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여보 로또 1등 당첨됐어 하니까 가면 뛰어들어서 빨리 짐 사야지 하니까 그래 어디로 갈까? 해변 뭐 어디 모항이라도 빨리 당연히 짐 사가 지금 나가야 되지. 뭐 농담이거나 장난이겠지만요 그거 그리 될 가능성 있습니다. 내가 없고 어려울 때 막 못난 신라이지만 함께 살았지 지금 돈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빨리 신랑부터 바꿔버려야 되죠. 우리가 이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게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되고 행복해진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정말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람, 비상해진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더 급불러가지고 우리 총리라고 올려버리면 자, 나라 팔아먹기 당이 준비된 대통령이 누구였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준비된 대통령 모르면 됐습니다. 준비된 그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잘했습니까? 누구냐고요? 지금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는데 누락없이 되어버렸으니까 본인 듣기에는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 좀 준비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래도 나중에 아마 뭡니까 후대 역사에는 비약의 기록이 될 겁니다만은요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비 잘 된 대통령은 다 했냐 그 말이에요. 준비된 대통령이 누구냐고요? 그 전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대통령이라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열심히 그랬는데,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에 나는 준비하지도 안 하고 뭐 안 해놔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벅세우실 것이다. 그건 없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고, 물론 그 의지할 수 있는 저 건더기를요 하나님 다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갔다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를 보자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형들 만나서 원수 갚아요? 안 갚아요? 예? 용서해요? 아니면 고탄을 좀 먹여요? 처음에 고탄 좀 먹인 거예요? 그게 골탕 먹인 거라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형님들이나 그로 인해서 고향 있는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을 좀 겪었느냐 하는 거는 알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요셉이 요 괘씸한 형님들 애써 먹어봐라 해서 골탕 먹인 거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형님들 10명 중에 그 한 명 딱 가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둔 그 누구예요? 그? 시므온이요? 요셉을 팔 때 제일 앞장서서 저는 살아서 죽이자 하고 앞장섰던 형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옛날 원수 갚느라고 그랬을 거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요셉이 형님들을 다 용서하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도요 그 형님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7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직후가 되니까 그랬어야 요셉이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않은 건 아버지 때문이었을 거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원수 갚지 않을까 싶어서 형님들 또 우우 가가지고 옛날 우리 죄를 용서해 다오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그 말 듣고 요셉이 뭐라고 해요? 좋은 단어 갖고 그냥 요셉이야 울었더라고 합니다. 왜 울어요? 이 형님들이 내가 그 옛날 다 용서하고 나는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없는 일을 이 형님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었겠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용서했습니다. 단지요 형님들이 그걸 못 잊어가지고 그러고 있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걸 어떻게 형님들 거 용서를 합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 그렇죠. 그 얘기는 확실히 있죠.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우리 백성들과 그 다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형님들이 두려워, 아니, 형님들은 두려워 맞서서 하는데 형님들이 죄가 아닙니다. 뭐 이럴 때이잖아요. 요셉 어떻게 이렇게 아람이 넓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마음이 넓으면 얼마나 넓고, 아무리 넓히려 해도 그렇게 안 넓어져요. 요셉이 이렇게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생겨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렇게 넓어지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남자 마음이 넓어요? 여자 마음이 넓어요? 어? 남자들 마음 되게 넓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해서 살아보면요. 참 싸워가지고 그냥 이게 정상입니다. 남자는 소가지는 좁은 게 참을 것도 모르고 여자는 같이 좁은 소가지인데 그래도 막 좀 더 참을 줄 아니까 그래도 좀 더 여유 있는 게입니다. 아이고만 내가 참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거의 대부분 소가지 쫓기는 거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가지가 어떻게 넓어지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의지에서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질 조금 나거나 하나님 잠시 안 보이면 또 원치 쪼그라 들어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꼴이고 해서 하나님 기억나면 다시 또 넓어졌다 이러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에서 사라지는 빈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만큼 여유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성경책 꾸준하게 보고 예배에 교회를 꾸준히 참석한 사람이 그래도 좀 넓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막 성경도 모르겠다 예배도 모르겠다 하면 다시 원시 딱 쪽으로 들어가 그때는 안 건드리는 게 낫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너그럽게 형님들을 다 용서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요셉이 가졌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요셉을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자절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내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애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건 이제 출애굽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중에 하나가 후손의 번성입니다. 그 후손의 번성이 지금까지 참 더디게 오다가 야곱 때에 가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딱 집어넣어놓고요, 일종의 온실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어놓고 엄청나게 늘려버립니다. 그렇게 늘어난 숫자가 이게 하나의 민족으로 되려면요, 하나의 공통점이 없으면 민족되기 어렵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제일 하나가 함께 시련을 겪고 빠져나올 때 그래서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형성시키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으로 데려가셨다가 이런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그들을 불러낼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이유는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셨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혹은 창세기에서 사실 중간 부분을 하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우리가 창세기를 간략하게 공부하자 해서 지금까지 왔었는데요. 오늘 이제 창세기를 마칩시다. 창세기 마무리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50장에 창세기가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가 창세기 끝날 때는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앞부분과 비교한다면 창세기는 그러면 어떻게 끝내줬느냐고 말한다면요, 사실 죽음으로 끝납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더라. 창세기 앞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했다가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지고 결국은 다 죽었더라로 끝납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애굽에서. 물론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그 애굽이라는 곳이 그 당시로 본다면 참 선진지이죠. 선진 국가에서 좋은 곳에서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아는 애굽은요, 이스라엘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땅이거든요. 바로 그 고난의 땅에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더라. 이렇게 맺는 게 창세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고난의 땅에서 다 죽었더라라는 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더라는 게 그 다음 얘기가 되죠. 근데 그 어떻게 본다면 창세기가 창세기 끝이요, 참 허무하게 끝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그 허무하게 끝나는 창세기에 그래도부활에대한씨앗이거기숨어있어요하나님을떠난인생이이고난의땅에서이렇게죽었다그얘기를하면서당시끝을내버리면참참허무한책이되죠그런데그렇게그냥끝안나고요그뒤에하나님께서씨앗부활의씨앗을하나딱심어놓은게제일마지막50장24절25절보세요요셉이그형제에게이르되나는죽으나하나님이너희를권고하시고너희를이땅에서인도하여내사아브라함과이삭과야곱에게맹세하신땅에이르게하시리라하고요셉이또이스라엘자손에게맹세시켜이르기를하나님이정녕너희를권고하시리니너희는여기서내해골을메고올라가겠다하라하였더라너무무슨얘기냐면그렇게다죽지만은세월이지나고나면언젠가반드시하나님께서우리를다시그가나안땅으로인도하실것이다라는유언을남기고죽는거죠
알고있었네
알고있었죠그러니까요셉은어느때알고있었는지모르겠지만보세요어느순간에하나님께서지금이일을하고계신다라는그속에서하나님의계획을깨달은겁니다언젠가우리가 여기는비록내가총리로있으면서우리후손들이여기서번영하겠지만여기가우리의땅이아니라는걸알고있는겁니다그러니까창세기가얘기를끝안내잖아요끝안내고요이야기를하는것은요걸위해서그다음이야기가계속된다라는건창세기는여기서끝나는거일단책으로서는끝나지만그다음이야기가반드시따라오게끔요하나고리를걸고있는겁니다요거어떻게본다면씨앗하나라고볼수있어요요씨앗이나중에싹이펴서놀라운꽃을피웁니다그게출애굽기가되죠그래서이제쉽게한번보세요쉽게영화를유심히한번보시면요출애굽할때이스라엘때이때관을하나메고나옵니다그관을예요셉의관이죠그걸메고나오는데요광야40년헤맬동안에그계속메고다닙니다계속메고다녀요그게이스라엘역사에무슨의미를주는가한번생각을해보세요이스라엘사람들이그애굽에서400년을지날동안에요이유언은계속해서전달됩니다예100년정도잡으면되죠그렇지만4대밖에안되죠근데이아이를낳고기르는세대는그보다훨씬짧아요30년내지40년을잡아야되죠그런데이제그얘기는잠시적어놓고곧마다출애굽에가서얘기합시다중요한건뭐냐면요셉의이유언이그후손들에게그대로전달되고있는거는요그들이이땅에살면서도이땅이우리땅이아니라언젠가우리는떠나게된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거예요가지고있는데어느때부터악재가가해지잖아요그러면자연스럽게하나님께서우리를인도하실때가되어가는구나라는이생각은이스라엘사람들에게는 있다는이야기입니다
예
왜말을안듣냐고요자기는예수믿고말잘듣는것같아요그럼나무말하지말고우리가하나님의뜻을알면서도그순종잘하는경우와잘못하는경우를비교해보면이스라엘사람들다알거못해요성경이뭐라고말하냐면늘요이게나무얘기가아니고이놈들아너희얘기다라고얘기하고있다는걸기억하시면됩니다어느거하나도없어요그래서이제창세기가이렇게매듭을지면서그씨앗하나만딱던져놓고창세기매듭을짓고그다음에이제그씨앗을통해서그다음얘기가계속되어가는겁니다다음시간에그일단출애굽전체이야기를제가정리한번해볼게요계속할지아니면그조금하다가마칠지는제가준비를해보는해보고잘되면하고요안그러면끊을수있는데제가그걸한번그작업을한번하긴해야되겠다싶어요왜그런가저는그성경본문을꼼꼼하게저희말하면아주세밀하게정독하는데만관심을많이두셨지그걸그이번처럼말이죠창세기를이렇게그뭐라하나요간단간단하게훑어가기는이것이처음입니다근데해보니까그나름대로또아그럴이것도좀필요하겠다싶은생각이들어서출애굽기도뒷부분까지조금해볼생각이났어요조금더한번해볼게요기다립시다하나님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열심으로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